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로는 정말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것과 정반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의 영어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책을 읽든지 큰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표현이 감동적이어서 한 문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외우기까지 하는데도 그 책의 주제를 놓치면 책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은 더하죠. 성경은 66권의 책이에요. 이 책은 한 주제를 따라 흘러갑니다. 따라서 무슨 책을 읽든지 어떤 부분을 읽든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대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인생 바닥에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정말 기상천외하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성공, 신화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따라 흘러가는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얘기의 실마리를 늘 풀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불렀어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줍니다. 그죠? 이삭 하나 받았죠? 이삭은 아들 둘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제갈 길로 갔고 야곱은 뭐 또 하여튼 고생고생 죽을 고생하다가 아들 열두를 얻었어요. 점점 숫자가 불어나죠. 이 열두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나, 이 얘기의 가닥 속에서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거푸 두 번 같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결국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17살 때 집을 떠났던 이 요셉이 나이 서른에 총리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스토리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손길, 우리가 도저히 살펴봐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가려진 숨결과도 같고 손길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점점 이 얘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42장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스토리예요. 요셉과 극적인 회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또 만나기는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20여 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나, 이 주제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형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되었다. 그럼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에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 되고 이게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 가운데서 요셉의 얘기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도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들이 지금 아직 11이나 있는데 이 아들들이 말이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지금 이러다가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다녀오겠습니다. 들으니까 애굽엔 곡식이 있다고 합디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왜 야곱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내야 돼요? 야곱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얘기 한마디 변변히 못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이 집에 무슨 기쁨, 무슨 대화, 무슨 가족 간의 단란한 시간이 있겠어요. 그 야곱이 이 정말 그 그늘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또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무슨 쉽사리 말 한마디를 붙일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곡식이 떨어져 가서 지금 양식이 없는데도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꺼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집안의 분위기를, 무거운 분위기, 결코 이렇게 단란하거나 화목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살가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여전히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서 지금 사오라, 이런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가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조직이나 직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늘 윗사람이 말해야 되는 직장, 늘 윗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조직,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런 집에 아들이 열이면 뭐하고 아들이 스물이면 뭐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문제가 터졌으면 본인이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털 그냥 몸을 사리고 뒤로 빠져있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슬쩍슬쩍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의 집이 지금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이에요. 왜? 죄가 가려져 있으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누구도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만이면 나서는 사람도 꼴보기 싫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나서는 사람은 더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집이 그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풀리겠어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형태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보십시오. 요셉 하나 잃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이 몽땅 누구한테 갔다고요? 베냐민한테 간 거죠. 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잃었고 야곱의 그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제 남은 게 딱 베냐민 하나 남았다. 열 아들은 안중에 없고.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양식 사러 보내는데 그놈은 또 쏙 빼서 넌 집에 있어라. 나하고 있어야 되겠다.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이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이게 집착 아닙니까? 이게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편애가 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만 이 야곱은 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막내는 형들이 사랑을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만 그러나 이 집은 보면은 아버지가 또 그렇게 극진히 베냐민만을 끼고 돌면 형들이 베냐민도 또 싫어지는 것이죠. 요셉 싫듯이 안 싫어지겠어요? 그 안타까운 가족사, 가족 분위기가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베냐민만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인지 집착인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냐 아니면 이게 집착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갖는 내 태도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착은 나 때문에 일어난 강력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평안하지만 집착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더 집착했더니 더 불안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집착하면 못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안에 있는 정말 우린 다 누구나 사랑이 부족하지만 요새 뭐 우리 가정에 다 애 한둘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집착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애가 한둘이니까. 뭐 많아도 지금 집착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주장하지요. 사랑한다고 고집하지요. 그러나 정작 사랑받지 못하고 집착의 대상이 된 그 아이들은 인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말이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이 얼마나 맞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뭐 어릴 때 시컬 얻어맞고 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물론 사랑의 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끝내 베냐민을 안 보내죠. 그 이제 아들 열 아들이 갔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왜 또 야곱, 야곱 아들이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구원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뭐 자연인의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이 나오면 구원사적인 사건이다. 구원사적인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개인사를 논하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민족, 구원받은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시겠다는 의도가 이 이스라엘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이게 구원의 출발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갔다는 뜻은 이 야곱의 열 아들들의 발걸음이 구원사적인 뜻을 담은 걸음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걸어가는 걸음은 비록 내 필요를 충족하러 가는 걸음 같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죠. 여러분 땅에 온 땅에 기근이 들 때 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기근이 안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어요.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살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이삭도 기근이 많아서 우물 잘 팠던 아이 아닙니까? 우물 열심히 팔다가 마지막에는 르호봇 넓은 지경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야곱도 지금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기근을 만난다는 건 어떤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기근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믿건 안 믿건 동일하게 기근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근은 닥친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기근이 안 온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무슨 웬 기근이냐? 안 믿어서도 그 기근 올 것이고 믿어도 그 기근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기근은 놀랍게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믿음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근이 지나가면 우리는 기근의 고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남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고난을 겪었는데도 원망스럽지 않고 그 기근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기근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고난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고난 겪는 사람과는 다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이 기근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도록 하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난,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놀라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쪽에 소망을 못 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본향이다, 영원한 고향이다. 이걸 이 고난 가운데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근을 겪게 되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내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줄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계속해서 그렇게 꿈을 두고 이 땅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여기에 모든 목표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의 자리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기근의 자리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향기를 남기게 하신다. 믿음의 향기를 뿌리게 하신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미,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간 사람은 지나가면 향수가 남잖아요. 향수 냄새가. 사람이 지나갔구나. 어떤 뭐 광고 보니까 향수 맡고 그냥 기절하더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기근을 대하는 태도, 기근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기이하게도. 아,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내지?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지? 어떻게 그 기근 가운데서도 베풀고 나눌 수 있지? 자기도 못 먹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안 목사님이 답을 가르쳐줬지. 21년인가 가르쳐줬는데. 예, 전 뭐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근데 17살에 헤어졌잖아요, 형들하고. 1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서른이죠. 그러면 이제 뭐 풍년 7년 지나고, 저는 흉년이 첫 해 왔다고 생각지 않지만 뭐 첫 해 왔건 이태 왔건 어쨌건 뭐 요셉은 38 내지 39 됐을 거예요. 마흔이 아직 채 안 됐거나. 어쨌건 20년이건 21년이건 22년이건 20년 만에 만난다는 건 뭐 참 대단한 일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헤어지면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 열 형들이 나타나서 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다. 이 데자뷰를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22년 전에 꿈에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전율했겠어요. 형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 전신이 얼어붙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인생 전체가 주바등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사건이 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그 꿈이 이 꿈이구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한테 절을 하면 형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엎드려 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런 꿈을 꾸게 하시더니 지금 눈앞에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셉은 정말 소스라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근데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순간적이지만은 이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만남을 시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해우를 끌어가야 합니까? 그러고는 모르는 체하고 엄한 목소리, 엄격한 목소리로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형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묻겠어요? 저는 이런 대화를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경험하지만 많은 질문들이 알고 하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의 목적은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성을 보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우리가 공손한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런 태도를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 뭐 궁금해서 사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어디서 왔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은 다 그런 질문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온전히 알지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누군가는 우리를 알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을 알고 만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할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사람이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뭐 만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 다 철저히 조사하고 나옵니다. 뭐 족보까지 다 뒤져가지고 메모 다 해가지고 샅샅이 알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의 아는 잠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만나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르죠. 무시할 수도 있고 왜 저 사람 나왔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필요,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는 필요를 알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의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의지할 분이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의를 하시면 사는 게 편합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편해요. 사람마다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 때문에 속만 좀 들거리도 얼마나 사는 게 편한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알 수가 있나? 보이지도 않네. 다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그 꿈이 뭐 그냥 정말 2만 볼트짜리 전율의 꿈이죠.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게 기뻤을까요? 드디어 통쾌하게 복수한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외경심을 더할 뿐이지 이 사건이 무슨 야 지금까지 참은 보람이 있다. 드디어 형들에게 이제 내가 누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트럭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니까 가장 큰 관심은 뭐겠어요?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에 대한 가장 큰 요셉의 관심은 지금 뭐겠습니까? 아유, 그냥 안 알려주고 지나갈까 봐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예요. 무슨 통쾌하기는 뭐가 통쾌해요. 뭐 지금 총리가 됐는데 뭐 형들을 고소하기는 뭐가 고소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과연 변했나? 얼마나 지금 궁금하겠어요. 아버지도 궁금하고 뭐 베냐민도 궁금하고 하지만 그런 걸 물을 수는 없고 이 형들이 과연 달라졌나? 20여 년 동안 형들은 어떻게 변했나? 나를 팔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이 형들은 과연 그걸 회개해 돌이켰을까?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진실을 밝혔을까? 아니면 이 모든 걸 털어놓고 정말 용서를 빌었을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그걸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뭐 그냥 와락게 안고 여기서 다 뭐든 끝내고 싶지만 그러면 값싼 은혜가 돼요. 값싼 용서가 돼요. 값싼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성숙함이 지금 요셉에게는 배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 형들에 대한 원망 이런 거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그걸 잊었기 때문에 아들 첫아들 낳고 나서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짓지 않았어요. 또 잊어버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디발과 그 아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에 그만한 큰 분노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한 경험이 있어야 또 이런 일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정말 이 형들에 대한 이미 마음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형들이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라고 몰면 이러면 죽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스파이, 너 스파이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날. 그 어느 나라를 가라도 스파이로 몰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펄쩍 뛰는 것이죠, 펄쩍. 우리는 정탐꾼은 아닙니다, 적어도. 스파이가 된다는 건 큰일이죠. 죽게 생겼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몰아붙이죠.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제 뭐 형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명의 형들은 스파이다 이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 웅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요셉을 밀어넣었던 그 구덩이에 열 형제가 고스란히 빠진 것입니다.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은 스파이구나.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가정사를 털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원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 명만 온 이유가 하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스파이라 그런다니까. 12명 오면 다 와야지. 하나는 왜 없어졌어? 그런 뜻 아니야. 하나가 없어진 거는 여기서 지금 어디 다른 데 또 어디 뭐 정탐하러 간 거야 뭐야.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막내 아우를 여기 데려와서 너희들이 진실한 게 증명되어야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금 요셉은 열 형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감옥에 몰아넣습니다. 사흘간 감옥에다가 두게 됩니다. 사흘. 본인은 몇 년 있었어요, 감옥에? 3년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그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뭘 도대체 느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또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거듭나는 마치 새롭게 허물을 벗는 듯한 그런 신앙적 도전과 신앙적 그런 어떤 엑스타시와도 같은 걸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겪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그 당시에 요셉이 가졌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끈이었을 거예요.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고 어쩌면 여기서 무기징역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시면은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는 죄를 짓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복직하고 잘 되면은 나 하나 꺼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지만은 그 희망의 끈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희망의 끈을 끊어놓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마지막 기대가 끊어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와서 그가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절의 고도와도 같고 사면 초과와도 같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우겨쌈을 당한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진실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감옥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에요. 감옥. 사흘. 사흘이 중요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잖아요. 왜 하루만 안 두고 사흘씩 둘까요? 이 사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흘. 에스더는 사흘간 절대 금식을 선언합니다. 모르드개를 통해서 참 그런 소식을 듣고 하만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 유대민족에게 사흘간 절대 금식을 같이 동참하도록 요구하잖아요. 그 사흘 동안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잠잠히 있는 에스더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모든 일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아수에로의 마음을 바꿔놓고 예.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절대 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저는 우리가 이 하늘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흘간 잠잠히 머물러서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옥의 유익을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사흘간 감옥에 있게 하는 시간은 훨씬 요셉이 더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훨씬 더 요셉이 참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형들이 괴로운 시간보다도 더 많은 괴로움을 요셉이 겪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값싼 사랑과 대비되는 진정한 사랑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좀 이렇게 사랑하면 자녀들이 빗나가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놈이 돈에 지갑에 손을 대서 뻔히 뭐 10만 원 있는데 2만 원 비었구만. 그러면 그런 일을 겪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그냥 애 방에 가보니까 아, 요 2만 원짜리 뭐 하나 있어 또 이거. 그냥 끌고 나와서 말이죠. 이실 짓고 하라고 두들겨 패고 말이죠. 사가지고 장난감 다 갖다 부시고 하여튼 뭐 이번에 하여튼 이제 요제를 내야 되겠다고 애를 그냥 잡는 부모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부모는 말 안 합니다. 이만한 빈 걸 그냥 기다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 버릇 고쳐질 때까지 그냥 속을 끓이면서. 근데 그러다 진짜 소도 훔쳐나간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점점 큰데 손을 대더니 이제 나중에는 집문서까지 갖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잖아요. 그것도 곤란해.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숙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고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사흘간 떨어져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거죠.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서는 뭘로 의지하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다 길이 없어요. 이 열 형들이 이제 베냐민 데려오는 것 말고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렇죠. 동굴 속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으니 캄캄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본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사건들은 전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까닭없이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듯 마치 동이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어느 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옥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선물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저는 그런 요셉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사흘간 우리를 감옥에 가두듯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건 교회에다가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흘이 아니라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목적과 섭리가 섬겨져 있냐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라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라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죄를 가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참된 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흘 동안 감옥에서 형들이 생각하듯 우리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토설해야 할 것들, 끝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 마치 옥에 갇히듯 갇혀있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 꺼내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값싸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빚진 자라면은 주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박한 사랑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고귀한 사랑,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이킬 수 있는, 누군가를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싸구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고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마치 옥에 가두셨을 때 주님 우리가 통회하게 하소서, 통곡하게 하소서, 자복하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깊은 속내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깊고 넓고 높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